침례의 고원 복간 기독도보 제5·6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창세기 6장 3절의 원문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되어 있고 13절의 모든 혈기 있는 자는 모든 육에 있는 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물로 말미암아는 물을 통하여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노아 방주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사람들이 방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방주에 관한 일이 실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여러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락받음을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어떤 곳에서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듣기에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몇 가지 표현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을 나타냅니까?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드린 제물도 구원을 나타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으셨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하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자신을 의뢰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속죄의 어린 양을 의뢰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납하셨습니다. 성경 안의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의 열납하심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죄인을 열납하심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열납하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열납하시는 구원을 나타내고 창세기 5장의 에녹의 들림 받음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 구원이 뜻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칭의를 말하고 4장은 하나님의 열납하심을 말하고 5장은 사망을 이기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주도 구원을 말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3장, 4장, 5장이 나타내는 바와는 다릅니다. 이 세 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와 하나님 앞에서 열납받음과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방은 어떤 사람이 테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에서 말하는 죄는 각기 다릅니다. 3장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득죄하는 죄,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죄요, 하나님을 위배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들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요구됩니다. 4장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득죄하는 죄이고 이웃에게 득죄하는 죄입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을 위배했습니다. 그 계명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서 열납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5장에서의 죄는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5장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상관치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며 매일매일 자기의 밥만 먹고 자기의 나날만을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사망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에녹을 완전히 구속하셨고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는 개인의 죄이고 4장의 죄는 사람에 대한 죄이며 5장의 죄는 대다수 사람의 죄입니다. 6장의 죄는 단체적인 죄입니다. 6장의 죄를 세상의 단체 조직과 범위에 따라 말한다면 그것은 온 인류라는 단체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은 세상의 범위를 따라 말한 것이며 세상이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말한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 이제 우리는 6장을 보기로 합시다. 6장의 시작에서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다만 죄를 범한 천사와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연합하여 죄를 범했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단락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를 물을 필요 없이 다만 범죄한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범죄한 사람인 사람의 딸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다 영이 있고 그들이 연합하여 범죄할 때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는 천사가 죄를 범했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사람과 합하여 범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말세가 가까웠음을 알게 되고 죄를 범한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사람이 특히 육체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의에 속한 육체든 죄악에 속한 육체든 그들은 여전히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다투시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와 다투지 못할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성령으로도 병케할 수 없는 부패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속한 거로 성령도 그를 거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할 수 없이 물러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을 통과케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도 노아의 시대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육체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도 아무 역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개선될 길이 없으므로 성령은 사람에게 개선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오직 거듭나라고 권하십니다. 육체 안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비결이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통곡하는 것이나 죄를 자백함이나 열심을 내는 것이나 좋은 교우가 되는 것이나 성경을 잘 읽는 것이나 기도를 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새 생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요 두 번째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성령이 역사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주 예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주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먼저 성령이 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아오신 목자인 주 예수를 말하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 집을 쓰는 여자인 성령을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없다면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성령의 일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성령이 비로소 무언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창세기 6장에 그리스도의 일이 있고 8장에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비둘기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하셔야만 성령이 오셔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은 이미 부패하여 죄악과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끝날로 이끌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과 강포가 가득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사람과 생물을 홍수의 심판을 통과케 하여 멸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위치를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에서 나오라고 권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입에서 초콜릿 사탕을 빼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의 위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개인적인 면이 있을 뿐 아니라 단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것일 뿐 아니라 단체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유대인일 뿐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와 나라와의 원한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겠습니까? 단체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몇 사람이 적국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에 대해 좋게 대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국에 있는 개개인이 좋고 나쁜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적국 전체가 이 나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의 부모가 적국에 있는 사람에게 피살되었기 때문에 적국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대적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범위와 조직과 풍습과 제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세상의 범위와 조직과 풍습과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대적임을 말해주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개선하라고 하거나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하라고 하거나 해방받는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온 세상이 다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과 대적이 되고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릇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불못, 즉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불못에서 벗어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불못을 멸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구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구원은 성경에서 칭의와 하나님에게 연락받음이라 불립니다. 성경에서는 또 한 종류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불못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단락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을 찾으셨음을 알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부패하여 종말에 이르렀고 구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사람 이외에 둘째 사람,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받은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 생물, 즉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땅은 홍수로 범람하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세상에서 나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곧 홍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은 불못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내려간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죄인이 지옥에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상 사람이 지옥에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옥에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배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지옥에 내려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멸망될 집단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범인인 것은 아니지만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인은 아니지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형제가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범인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방주의 구원. 그때 노아와 생물, 즉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구출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표하고 방주도 또한 구주를 예표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표하고 방주는 인자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쓰이는 잣나무는 주 예수의 인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땅에도 홍수가 범람했다는 것은 개인이 정죄받았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정죄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세상 집단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구출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한쪽 다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쪽 다리는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곧 방주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신이 남몰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완전히 거절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어떤 일을 대할 때 그것을 개선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 밖에 있으므로 마땅히 세상 밖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밖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나라 사람들이 적국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적국 사람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고 방주 안의 사람들과 생물들을 세상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을 방주에서 놓아주어 이 세상에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옛머리인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음을 말해주고 오직 새로운 머리인 노아와 노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손을 땅에 충만케 한 것입니다.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새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으로 이어 내려온 사람들이 새 땅에 충만할 사람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심판의 물을 통과하여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충만한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이라는 이름은 거룩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활, 곧 사망에서 나옴을 의미하며 주 예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산 꼭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 꼭대기를 보았고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주와 침례. 오늘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앞에 말한 모든 것이 아니라 침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의 행함과 그들의 죽음을 통과한 것과 홍수와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죽음을 통과함으로 새 땅에 이르렀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노아의 방주가 물을 통과한 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홍수의 물은 침례의 물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 구절들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어는 물로 예표된 침례입니다. 이 말씀의 동사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침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당신은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홍수로 예표된 침례가 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오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례가 구원 이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둔하여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그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에는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칭의 방면은 특히 하나님 앞에 사람의 위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받는 방면은 특히 믿는 이와 죄인의 비교에 중점을 둡니다. 죄사함에 관한 방면은 특히 우리의 과거의 죄가 구속받았음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면은 우리와 사망의 분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출되는 방면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구원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지옥에서 벗어남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오늘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몸을 해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롭게 되었고 연납되고 제사함 받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고 행위는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행위는 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첫 번째 행위는 믿음이고 사람 앞에 보이는 첫 번째 행위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는 집에서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는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에게 한 선포와 같습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오늘 우리는 너희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방주 안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머리 위에 물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에 한번 적시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세상과 관계가 없어졌고 내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나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참된 의미는 본래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던 당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었고 다시는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물속에 있는 시간은 1, 2분 뿐이지만 그 영적 의미는 당신이 물에서 나오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사람의 눈에 당신은 영원히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부모와 처자와 자녀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어 집에서 함께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 즉 무덤에 매장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두 큰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범죄하고 불결한 세상의 큰 집단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의 집합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침례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침례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는 나오는 것뿐 아니라 들어감, 즉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주 예수의 피로 인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단체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진정 주님을 믿었느냐고 물을 때 당신은 진정 믿었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도 나에게 생명이 있는 줄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두세 형제들과 화를 내고 다투었다 합시다. 이틀이 지난 후 자문해 볼 때 당신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당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갈 자격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 자격은 있으나 가정에서 살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당신이 말하는 믿음을 의뢰하여 한번 물로 적시거나 머리에다 바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받을 때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침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연합되지 않고 그들이 서 있는 세상에 서 있지 않고 이미 그 세상으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침례받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침례받기 전에 세상 집단과 그리스도의 집합체가 대적관계이며 서로 화합될 여지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이며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 관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토양한 사람으로 여기는 구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홍수를 통과하는 것을 침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을 침례받아야 할 사람에게뿐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침례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가 교회의 한 수속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의식이기 때문입니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표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침례는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께 얼굴을 향하는 것이며 세상의 집단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집합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가운데 위치에 설 수는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문 안에 그리스도와 문 밖에 세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침례받을 때 이것을 보았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일, 어떤 면에서 고쳐야 한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머리털을 하나하나 뽑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한꺼번에 잘라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주십니다. 종교의 교리, 문학, 과학, 철학, 도덕의 권면 등 사람의 방법 중에는 이 세상을 변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사랑스럽고 누릴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이 세상을 고쳐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고 고치려면 몇 년이 소비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다만 물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새로운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씻으셨지만 장래에는 불로 이 세상을 불사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 싫어하고 불에 타기를 기다리는 롯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합니까? 방주 위에는 창이나 빛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2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23번은 정오, 곧 12시로 번역되었고 오직 여기 창세기 8장 6절에서는 창 또는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들어온 빛은 조금이 아니라 충만한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까? 방주는 안팎에 역청이 발라졌습니다. 역청은 원문에서 속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역청은 속죄이며 죄를 덮는 것입니다. 방주의 안팎이 역청으로 발라진 것은 주 예수의 속죄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방주 밖, 즉 세상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죽었지만 방주와는 젖지 않았습니다. 모든 심판은 방주인 그리스도 위에 임했고 우리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평안과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은 배는 그것이 천만 척의 배일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충만하지만 방주 안팎에 바른 역청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의미하므로 당신이 방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도 당신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주 안에서 야벳의 아내나 다른 사람이 울면서 방주가 새고 가라앉을까 염려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사실인 것을 시인하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을 구속하기 위함임을 믿고 시인했다면 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는 평강이 없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의 피가 효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었는지 주님이 성취한 일을 의뢰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방주에는 물이 새는가 새지 않는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무디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디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는 성경에 있는 말씀, 곧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와 같은 말로 두세 시간을 말했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멸망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가 당신은 방주 안에서 물이 들어올까 두려워하여 우는 여자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방주 안에는 결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가 당신이 바로 방주 안에서 물이 셀까봐 울고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가 총명한 사람인가 우둔한 사람인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방주 안에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당신이 총명한 사람인가 우둔한 사람인가에 있지 않고 부한가 빈곤한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방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방주에서 나올 수 없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장래까지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만일 당신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 편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을 뿐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성을 다해야 할 뿐 아니라 당신이 침례받을 때 선포한 것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침례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침례는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주는 것이고 물의 침례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